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정권 이양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3일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정권 이양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구상 중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들과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대안 구상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푸틴 대통령 역시 아사드 대통령이 정권 이양을 거부할 경우 내전이 길어지고 러시아군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지난 13일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수주일 내에 지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독립적인 생각과 뛰어난 지성, 진실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열거나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상원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3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비행장 이전에 2년가량 늦어지고 있다며 2025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미군 고위 인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시기를 2025년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스가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미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하루라도 빠른 반환을 위해 이전을 위한 공사를 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13년 4월 후텐마 비행장을 2022년 또는 그 후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 보건당국이 올해 처음 인간에게 감염된 H7N9형 조류독감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장수성 출신의 한 60대 남성은 지난 5일 홍콩을 방문한 지 사흘 만에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처음에는 개인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종합병원에서 받은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이 반응을 보였지만 23일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H7N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의 아들도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며느리 역시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홍콩에서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이번이 14번째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리비아에서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의 비공식적인 군사행동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에 따르면 리비아 내 프랑스의 비밀전쟁 작전은 수니파 무장세력 ISIL의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과 이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르몽드지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등 ISIL에 의한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한 이후 ISIL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베르사유 궁에서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며 테러리즘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외교 장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 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한국 청와대를 1차 타격 대상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재 체제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나탄 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 장관이 워싱턴에서 만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남중국해 분쟁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장관은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6자회담 등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과 왕이 부장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만간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hina and the United States agree completely that these actions merit an appropriate response through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케리 장관은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했다면서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이런 위반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만큼 신속하게 대응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케리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매우 건설적인 중대한 진전을 지난 며칠간 이뤘다면서 이번에 합의된 새 대북 제재는 기존의 제재 내용을 뛰어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안보리 대북 제재 협의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결의안 초안이 가까운 시기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역을 통한 왕이 부장의 발언 내용입니다.
I would like to tell you that import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consultations.
왕이 부장은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가 개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한 대화 재개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이 부장과 단순히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는 것 외에 유엔 내 다른 나라들과 함께하고 6자회담을 통해 상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협력 강화가 북한을 6자회담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비핵화를 논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oday, Foreign Minister Wang and I also discussed ways that we, along with our partners in the UN and the six-party talks framework, can deepen.
왕이 부장도 안보리 결의가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의 길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hina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not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Korean nuclear issue.
왕이 부장은 케리 장관과 대화 협상 재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6자회담 재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특히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비핵화와 한반도 정전협정이 평화협정 전환 문제를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케리 장관은 중국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북한의 도발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사드 배치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배치 논의가 시작된 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하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드는 방어적인 무기라면서 순수하게 장거리 미사일을 중간에 맞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이 부장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위도 없어야 한다는 말로 사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를 위한 부지 선정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을 보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군사위원회가 24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준비태세를 점검하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과 커티스 스케페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전날 상원에 이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스케퍼르티 사령관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위한 공동실무단이 아마도 일주일 안에 첫 회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presentative, we'll have a we're forming a joint working group that I think will have its first meeting probably within a week. I think we'll have that settled.
스케퍼르티 사령관은 사드 배치 논의가 다층 방어망 구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논의에 공식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배치 일정과 장소 등을 논의할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지만 지난 23일 공동실무단 구성을 위한 약정 체결을 연기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스케페르테 사령관은 이날 논의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사드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s a complex system. It's going to take some time for us to find the right location because where you locate it makes a difference of how effective it is.
배치 장소에 따라 사드의 효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스케파르테 사령관은 사드 부지 선정 절차가 주한미군 지휘 협정 소파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자세한 일정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다층 방어가 유일한 정답이라며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I think the layered defense is the only answer to go after the missiles once launched.
북한의 형성되는 핵미사일이 주한미군 등 한국에 거주하고 일하는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과 한국 국민, 일본, 하와이, 미 본토까지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패트리엇, 이지스 전투함과 더불어 사드로 구성된 다층 방어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사령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로 정보, 정찰, 감시, 즉 ISR 능력 강화를 꼽았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o me is ISR because it allows me to be in the proper posture, to be able to get ahead of whatever it is he intends to do.
스케퍼르트 사령관은 서울에 매우 근접한 대규모 재래식 무기와 병력,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 특수전 병력, 장사정포, 사이버 위협 등을 나열하며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정보, 정찰, 감시의 도전 지역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56km 안에 한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면서 북한의 주기적인 도발에 직면해 있어 자신이 확보한 조기 경보 시간은 12시간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스케페르테 사령관은 이런 환경 때문에 김정은의 의도를 자세히 파악하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보와 정찰, 감시 능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고 발언한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가 한국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며 강도 높게 반박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한중관계 훼손까지 거론하며 위협성 발언을 한 추거홍 주한중국대사를 불러 항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24일 김홍균 차관보가 추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추 대사의 한중관계 훼손 발언 내용에 대해 논의했으며 추 대사는 실제 언급한 내용과 보도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에 대해 성의 있게 해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대사가 이번 사안의 민감성에 대해 이해하고 주한 중국 대사로서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사안의 민감성에 대한 이해 표시와 한중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추 대사의 언급에 상당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 이 발언이 추 대사 개인적인 언급인지 아니면 중국 정부의 훈령에 따른 것인지 파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추 대사에게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방어적 조치일 뿐 중국의 안보 이익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 대사를 불러 항의하기에 앞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채택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안보리 결의에 대해선 미중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고 한중 간에도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문제가 없었으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안이 벌써 채택됐을 것이라는 추 대사의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는 추 대사의 발언을 지적하면서도 한중 관계의 발전을 위해 신뢰의 바탕 위에서 양국이 함께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채택은 물론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 과정 등에서 여전히 중국과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도 24일 추 대사의 한중관계 훼손 언급에 대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는 갈수록 커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위권 차원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온전히 한국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며 중국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정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추 대사는 지난 23일 한국 국회 야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중 관계는 순식간에 파괴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 대사는 한중 관계를 지금처럼 발전시키는데 많은 노력이 있었다면서 사드 문제로 관계가 파괴된다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추 대사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국회의 남북관계 및 교류발전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 참석해 사드 배치가 한중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해 의원들로부터 주권 침해이자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와 군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독재 체제 붕괴를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이 23일 미한 연합훈련을 앞두고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돌입한다며 1차 타격 대상은 청와대라고 위협한 데 대한 반응입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가는 도발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준엄한 충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계획되고 준비된 대로 단호한 응징을 펼쳐 북한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또 앞으로 북한은 무모한 도발로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북한의 독재체제의 붕괴를 재촉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군이 파멸이나 독재체제 붕괴까지 거론하며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통일부도 북한이 청와대 타격 등을 협박한 데 대해 적반하장격인 위협이라면서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24일 기자설명회에서 지금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하고 제재를 논의하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도발 행위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 변화는커녕 적반하장격으로 노골적인 위협을 반복하는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를 파멸로 몰아가는 이런 도발적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도발을 감행한다면 단호한 응징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하루 전인 23일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에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미한연합군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을 사전에 제압하는 작전 수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 성명은 1차 타격 대상으로 한국 청와대를 지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가 보도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성명 내용입니다.
적들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예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 1차 타격 대상은
성명은 또 미한연합훈련이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에 극실하며 계속해서 군사적인 행동에 매달린다면 그 근원에 대한 2차 타격 작전에 진입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이어 2차 타격 대상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와 미국 본토라고 지목했습니다. 한편 한국 청와대도 북한이 미한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겨냥해 청와대 타격을 언급하며 위협한 것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도발적인 언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이 때문에 야기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북한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한국 청와대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국제사회의 압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또 한반도 긴장을 한층 고조시켜 내부 결속과 한국 사회의 분열을 동시에 노리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한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이 다음 달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지는 미한 합동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에 대한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미한 훈련에서 참수작전과 북한 내륙 진격작전, 쪽집게식 타격 등을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인식하고 반발의 강도가 어느 때보다 세졌다는 분석입니다. 중대성명은 미한 측의 특수작전 무력과 작전 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면 이를 사전에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작전 수행에 진입할 것이라며 1차 타격 대상을 한국 청와대로 그리고 2차 타격 대상을 미국 본토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은 앞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국면이 촉발되면서 B-52 장거리 폭격기와 핵 잠수함, F-22 랩터 등 최첨단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출격시켰습니다. 또 다가올 미한 합동 훈련에는 핵 항공모함인 존 C. 스테니스호 등을 순차적으로 파견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입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이번에 참수 작전을 포함해서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실시된 것에 대한 북한의 어떤 나름대로의 선전적 차원의 대응,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특히 이번 성명을 인민군 최고사령부 명의의 중대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발표한 적은 있지만 중대 성명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는 수령에 대한 군부의 절대 충성을 과시하는 한편 메시지의 효과를 증폭시켜 전시 분위기를 고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선 또 미국이 새 대북 제재 법안을 발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안을 둘러싼 막바지 조율이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불안감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김영현 교수는 이번 중대성명 발표는 이런 전방위적 압박에 밀리지 않겠다는 북한 측의 맞불작전 성격의 심리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 이 분위기를 좀 더 고조시키면서 북측 내부의 단호한 의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배경에는 현 국면을 내부 결속에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것을 TV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북한 주민들이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는 북한이 독재 정권을 유지하는 데 아주 가장 중요한 수단인 내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다시 말하면 미군이 북한을 침략한다, 다시 식민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내부의 긴장을 조성해서 체제 결속을 강화하려는 어떤 그런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김 박사는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미한 합동훈련 기간 중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내부 분열을 노린 저강도 도발 가능성은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테러 같은 걸 통해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또 휴전선이나 NLL에서 긴장을 바짝 높이면은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또 전쟁을 우려하는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높아지면서 그 남북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죠.
한국 군 당국은 그러나 북한이 성명에서 예고한 대로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군 연합훈련인 쌍매 훈련이 지난 22일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한국 공군이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탱크 킬러로 불리는 주한미군의 A10 공격기 7대와 한국 공군의 KA-1 경공격기 넉 대가 동원됐습니다. 미 공군의 A10기는 북한의 군 탱크가 한국 지상군 병력을 위협할 때 공중에서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공격기로 연합훈련에 7대가 동원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인들은 북한을 최대 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적국 순위에서 2위로 꼽히다가 올해 순위가 올라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갤럽은 미국인들이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여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미국 성인 1,0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1개 나라 중 북한을 최대 적국으로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16%로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에 이어 러시아가 15%, 이란 14%, 중국이 12%로 뒤를 이었고 순위파 무장단체 ISIL의 근거지가 5%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2015년에는 15%, 2014년에는 16%로 적국 2위로 꼽혔었지만 올해는 지난해 18%로 1위였던 러시아가 3% 낮아지면서 1위로 올랐습니다. 북한이 최대 적국으로 지목된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5년 당시 북한은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무기용 핵물질 제조를 위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빼냈습니다. 갤럽은 2005년 이후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 이란, 중국은 항상 미국의 적국 상위권에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때때로 상위권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과 이란, 중국 등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갤럽은 전했습니다. 응답자의 58%는 북한의 군사력, 75%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86%는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 86%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미국의 위협을 제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호감도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들의 8%만 북한을 호의적으로 본다고 밝혔고 이란은 14%, 러시아는 30%, 중국은 44%가 호의적으로 본다고 응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전직 김정일의 경호원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을 지낸 탈북자 이영국 씨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서 북한 실상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김정일 경호를 11년을 하고 북한의 여독수용소 4년 7개월을 체험한 이 영국이라고 합니다.
제8차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영국 씨는 이날 통역을 통한 증언에서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고 있는 동안 북한 독재자는 초호화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constructed 14 vacation homes all over the country.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국에 대규모 초호화 별장 14개를 건설했고 계절마다 돌아가면서 이 별장들에서 수영과 사냥 등을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인 UNOCHA와 인권재단 등 20여 개 인권단체들이 주최한 이날 회의에서 이영국 씨는 지도자로서 주민을 돌봐야 하는 김 제1위원장이 개인적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국에 정치범 수용소를 건설해 주민들이 기아와 영양실조, 구타 등으로 숨지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위관리들마저 김 제1위원장의 사생활과 정치범 수용소의 현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이런 사실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김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If Kim Jong-un is brought to the ICC, then this news will be spread.
김 제1위원장이 ICC에 회부될 경우 이 사실이 북한 전역에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위관리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이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 씨는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영국 씨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했습니다. 1994년에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으로 가려다 체포돼 북한으로 끌려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관리소에 약 5년간 수감됐었습니다. 이후 1999년에 요덕관리소에서 기적적으로 출소한 이 씨는 다시 중국으로 탈출했고 이듬해인 2000년에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에서 탈북자가 북한 인권 문제를 증언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해외 노동자 출신의 탈북자 이밀 씨와 대학생 박연미 씨가 북한 인권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정치범 수용소 경비대원 출신의 탈북자 안명철 씨가 참석했고 이보다 앞서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와 정광일 씨, 강철환 씨 그리고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주일 씨가 참석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설치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개발구의 위화도 구역에 최근 한 타이완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이 기업은 LED 조명기구 제작업체인 레더사로 위화도 특구에 과학기술단지를 세울 예정입니다. VOA는 위화도 특구에 진출한 레더사의 피터팬 최고 경영자로부터 이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VOA 센트럴 뉴스의 통역 지원을 받아 피터팬 최고 경영자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네, 팬 최고 경영자님 안녕하십니까? 레더사가 위화도에 과학기술 단지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이곳은 위화도 자유무역구에 있고 정식 명칭은 시진 과학기술 단지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이 단지를 조성하는데요. 이곳은 완전히 민생, 즉 사람들이 생활에 관련된 영역하고만 관련이 있고 민감한 과학기술은 다루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를 말하나요?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약초, 종묘센터가 있고요. 또 기초농수산업과 광업, 그리고 건강과 로하스 생활촌, 마지막으로 관광과 경영센터 등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해를 주는 사업은 이곳에 유치하지 않을 겁니다.
방금 로하스 생활촌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상당히 생소한데 무슨 뜻인가요?
양선의 村落.
로하스라면 건강과 환경이 결합한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로하스 생활촌이라면 건강과 환경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영하시는 레더사가 북한이 만든 경제개발구에 진출한 이유가 상당히 궁금한데요.
네, 아시다시피 타이완 국내 시장은 규모가 작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외국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이유에서 북한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황금평 위화도 지구가 자유경제구이고 북한과 중국이 함께 관리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중국이 개발구 관리에 관여한다면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거죠. 또 이 지역이 잠재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은 산업화가 덜 돼 있고 손대지 않은 땅이 많아서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거대한 시장인 중국, 일본, 한국과 가까우니까 입지 조건도 좋은 셈이죠.
레더사가 위화도에 들어가는데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지난 2015년 5월에 북한 정부와 중국 정부가 우리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본토 중국 쪽 동업자들과 계약을 했고 이어 북한 정부와 협상을 마무리한 뒤에 위화도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단지 조성 작업은 초기 단계입니다. 이제 현장 부지와 주변 환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작업에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북한 쪽 사람들과 협상할 때 북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위화도 특별구를 홍콩과 같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북한 측은 우리가 위화도에서 타이완과 중국 본토에서 성공한 다양한 기술 방식들을 시험하고 이를 통해서 해당 지역이 산업기술을 개선할 기회를 잡기를 원했습니다.
위화도 입주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을까요?
사실 입주 과정에서 만난 북한과 중국 쪽 사람들은 우리를 잘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었죠. 일단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 상황이라 투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물론 북한 측에서는 황금평 위화도 개발지구가 북한법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와 맺은 협정이 적용되는 자유무역지대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더군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것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건 실질적인 문제인데 황금평 위화도 지구, 특히 위화도 지구는 현재 빈 땅입니다. 기반시설이 없어요. 현재는 무역 같은 상업활동을 하려면 중국 쪽 교통체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죠.
기반시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외부에서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구가 어느 정도 개발이 진척됐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황금평에서는 세관이라든지 압록강 대교 같은 중국 쪽 기반시설 공사는 마무리됐습니다. 그런데 위화도 쪽은 여전히 농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위화도 쪽에는 기반시설이 없고 북한 농민 약 만 명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위화도 경제개발구에 들어가는 타이완 기업이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레더사가 유일합니다. 시진과학기술단지 현판을 지난 1월 18일에 공식적으로 달았는데 당시 현판식에 참석한 회사들이 모두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시진과학기술단지에 투자하는데 관심 있는 회사들을 위해서 위화도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물론 국적을 불문하고 어느 나라 사업체든지 우리 단지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펜 최고 경영자께서는 북한 투자 여건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원자재 투자의 귀재인 짐 로저스가 오염되지 않은 토지와 싸고 질 좋은 노동력 그리고 풍부한 자연 자원을 들면서 북한이 지구 위에 마지막으로 남은 투자처라고 말했죠.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기온 같은 자연 환경도 주변 지역과 비교해 좋은 편이고 거대 시장인 중국, 한국, 일본과도 가깝죠. 물론 북한 자체가 개발이 덜 된 시장이라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이점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저는 위화도를 중국과 북한이 함께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곳 상황이 정치, 군사적 갈등에 좌우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설 시진과학기술단지에 북한인들도 참여합니까?
그렇습니다. 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 먼저 관리사무실에서 재능개발센터와 직업훈련학교를 세울 계획인데 여기에 북한 사람들을 받을 겁니다. 북한 노동자의 월 평균 노임이 $100고 이들의 질이 상당히 우수한데 단지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이런 우수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시진 과학기술단지가 목표로 삼은 분야와 연관된 사업체들을 단지에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환경 친화적이지 않은 업체는 유치하지 않을 것이고요. 단지도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물론 투자를 원하는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부지를 찾는 작업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이 설치한 황금평 위화도 경제개발구에 위화도 구역에 입주한 타이완 기업 레더사의 피터팬 최고 경영자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비상총회를 열고 공단 폐쇄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집계 금액이 적어도 미화로 6억 5천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투자자산과 재고자산의 피해액을 합친 것으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원청업체들의 손해배상 요구와 영업 손실 등 2차 피해는 제외된 수치라고 비상대책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또 공단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모두 2억 1,300만 달러로 피해액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한국 정부가 관련 법률을 만들어 손실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보훈 정책과 보훈 문화를 홍보할 기자단 발대식이 지난 23일 열렸습니다. 이 현장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9기 국가보훈처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다함께 지난해 7.27 기념식에서 상영된 영상문을 보면서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은 컴퓨터 전산망 등의 공간에서 보훈 정책과 보훈 행사, 보훈 문화를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각 기수는 1년간 보훈 정책 현장을 발로 뛰거나 보훈 행사 등에 참석해 개인별 월 두 건의 기사를 작성하게 됩니다. 올해 9기 온라인 기자단으로는 남녀 대학생 등 28명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국가보훈처 대변인실의 박경미 사무관의 설명입니다.
국가보훈처 소속의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국민 호국정신 함양의 필요성 등을 홍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년 동안 나라사랑 메신저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광복 70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광복 70년의 의미와 저희가 이제 그 평화통일을 일으켜야 되는 이유라든가 727 정전협정의 의미와 한미동맹의 중요성 또 보훈외교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활발하게 이제 홍보한 바 있고요.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을 일깨워주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5년 전 공을 떠날 때 청년들의 가슴 속에 자유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제9기 훈남훈녀 온라인 기자단으로 활동할 전북대학교 홍정희 씨는 6.25 한국전쟁 참전 유공자의 외손자입니다. 홍정희 씨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에게 6.25 한국전쟁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 자연스럽게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제 할아버지께서는 이제 6.25 일단 참전 용사시고요. 그때 총상을 입으셔서 다리를 저르십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밑에서 이제 중학생 때 크게 됐는데요. 그래서 좀 근현대사나 한국 그 현대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6.25 전쟁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제가 일단 이렇게 관심 있고 흥미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께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굉장히 멋진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영광입니다.
홍정희 씨는 앞으로 기자단 활동을 통해 한국을 위해 희생 공헌한 사람들이 재조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훈남문역 기자단이 돼서 올 한 해 동안 저희 동네나 저희 주위에 좀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분들과 6.25 참전용사분들을 널리 알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분들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 재학 중인 황채린 씨는 특히 항일 역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저도 외할아버지께서 6.25 참전용사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세요. 그래서 그런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알려지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보고 싶고요. 제가 청산리 역사대장정이라고 작년 여름에 중국의 그런 독립유공자분들 발자취를 따라서 그렇게 역사대장정을 다니고 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그러한 우리나라를 위해 애쓰셨던 그런 분들을 조금 더 알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채린 씨는 앞으로 한국의 청년들이 역사에 대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기사를 쓸 계획입니다.
애국 선열들을 알리는 그러한 기자단이 된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돼서 그런지 조금 더 떨린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책임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국민과 대학생들이 애국선열과 6.25 참전용사분들, 독립유공자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그렇게 알리고 싶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미경 씨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기 위해 기자단 활동을 통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다고 밝혔고 안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승우 씨는 육군사령부에서 정운병 및 영상제작병으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호국인물과 순국선열의 헌신을 영상화하는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이 어떤 희생의 대가로 얻어진 것인지 깊이 생각...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기자단 역량교육 등을 통해 온라인 기자단을 적극 지원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특히 젊은 세대가 역사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이렇게 대결하면서 같은 민족이 70년 동안 2년 대결을 하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우리나라 현실을 정말 잘 몰라요. 그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 국민들이 북한 식당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북한이라는 게 어떤 나라인지 또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북한이 주장한 통일은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 통일은 어떤 주장 정치가 어떤 것인지 또 일제시대 때의 6.25 전쟁이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 이걸 우리 보건처 온라인 대란을 핵심으로 어떻게 이걸 우리 친구들에게 알려줘야
하는지. 위촉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강민영. 위촉장. 숙명여자대학교 강민영. 귀하를 국가보훈처 제9기 훈남문여 온라인 기자단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2월 23일 국가보훈처장 박승준.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나탄 때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에서 5mm 미만이 되겠고 적설량 역시 황해도에서 1cm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최저 영하 4도에서 최고 영상 1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2도, 강계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흐린 날씨 예상되는데요. 해주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5도, 최고 영상 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 약간 끼는 정도가 예상되지만 평강에서는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해산 최저 영하 20도, 최고 영하 5도, 원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하 1도, 선봉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고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25일 목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미국은 시리아에서 정권 이양의 합의가 실패할 경우 별도의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23일 미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정권 이양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몇 달씩 기다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현재 구상 중인 대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들과 미국 언론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확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케리 장관의 이 같은 대안 구상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지명하는 대법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미국인의 일상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4일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지난 13일 사망한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후임을 수주일 내에 지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독립적인 생각과 뛰어난 지성, 진실성을 갖춘 사람을 지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23일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을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를 열거나 표결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관 후임 지명을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지명은 대통령의 의무라며 상원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해 행동에 나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군 사령관은 23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비행장 이전에 2년가량 늦어지고 있다며 2025년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습니다. 미군 고위인사가 후텐마 비행장 이전 시기를 2025년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스가요시 이대 관방장관은 24일 미군 비행장 이전과 관련해 하루라도 빠른 반환을 위해 이전을 위한 공사를 착실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13년 4월 후텐마 비행장을 2022년 또는 그 후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 특수부대가 리비아에서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기 위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지가 24일 보도했습니다. 르몽드는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프랑스 특수부대에 비공식적인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르몽드지에 따르면 리비아 내 프랑스의 비밀전쟁 작전은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의 지도부를 겨냥한 공습과 이들의 세력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공격 등이 포함됩니다. 프랑스 국방부는 르몽드지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 등 ISIL에 의한 테러로 130여 명이 사망한 이후 ISIL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당시 베르사유 궁에서 취임 이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통해 프랑스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며 테러리즘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이 올해 처음 인간에게 감염된 H7N9형 조류독감 사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출신의 한 60대 남성은 지난 5일 홍콩을 방문한 지 사흘 만에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처음에는 개인병원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뒤 종합병원에서 받은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을 보였지만 23일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H7N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 남성의 아들도 목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며느리 역시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다른 환자가 더 있는지 조사를 벌이는 한편 시민들에게 음식 관리와 개인 위생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홍콩에서 H7N9형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감염된 것은 지난 2013년 이래 이번이 14번째입니다. 끝으로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의 오늘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 황해도는 낮에 가끔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2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2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킬로헤르츠, 11990 킬로헤르츠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킬로헤르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킬로헤르츠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